이사야 5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깨달음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신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그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인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마치 그 만병 통치약 같이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만 내가 받고 나면은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떤 그 어려운 것도 다 해소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은혜라는 약만 내가 먹게 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자식이 말썽 부리 공부를 안 할 때 은혜만 주어지면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그렇게 뭐 뒤바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이 안 될 때에도 은혜만 받고 나면은 당장 사업이 잘 돼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 은혜를 원해요. 내가 만약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은혜만 받으면 그 믿음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기능이라는 게 다 이런 식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은혜의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초인적인 힘, 그것이 은혜 속에 담겨있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주고 나면은 나는 금방 뭐 떼부자가 되거나 또 다른 사람 칭찬 수준 높은 그런 인간으로 변하거나 또 내 기도가 능력 있어지거나 또 성경으로 볼 때에 그 모든 걸 다 막 스스로 알 수 있는 짝짝 뭐 잘잘 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은혜를 오해한단 말이죠.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몽땅 동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기도원에 손님이 안 끊어지잖아요. 은혜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전혀 그 연관성이 없어요. 은혜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뭔가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그런 영양제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분명히 힘은 힘입니다. 힘을 말하는데 어떤 힘이냐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죄 속에서 멸망에 빠져 들어갈 그런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끌어가는 그런 힘을 가리켜서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은혜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붙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가는 힘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진 예수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우선 기도의 능력, 뭐 이런 것을 떠버리지를 않습니다. 우선 은혜 받아가지고 잘 됐다 이런 것들을 전혀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기를 자랑을 하거나 은혜 받은 방법 그걸 자랑을 하거나 은혜 받았더니 이런 기적이 임하더라 뭐 그런 것을 연결시키면은 그 사람은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갈 수 없는 분을 따라가도록 하는 힘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것을 모으기 위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믿어요.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바라보지도 못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 가지고는 도저히 근처에 근접하지도 못할 그런 믿음이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이것도 은혜 받지 아니한 사람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왕으로 탑니다. 은혜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힘 가지고 내가 주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은혜가 나를 끌어간다는 것이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는 은혜지만은 나중에는 은혜가 아닙니다. 결국 내가 하는 행위가 나아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왕으로 탄다. 항상 이 점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이 점만큼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부분에서만큼은 내 자랑이 절대로 튀어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에 상대방에게 저희도 말했죠.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해시키려고 참 이해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인가? 이걸 찾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까?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예수를 믿으시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자라 간주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섭섭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일이 안 된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 뭔가 좀 마음이 좀 갈팡질팡하고 뭐 그럴 때에 은혜가 없어 그런가,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온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좋은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편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좋은 자리입니까? 십자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인식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은혜의 끌림받고 사는 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은혜 받고 계속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삶을 살아간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한번 은혜 받다 해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간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의 품이 안길 때까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해야만이 마지막 내가 주님을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에 끌림받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에 끌려가요. 항상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주님께 아직까지 붙어있다. 그런다면 은혜가 나를 그 순간순간 붙들었기 때문이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를 말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욕심을 더욱 조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린다면은 그건 결국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은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드러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속에 푹 파묻혀서 은혜에 끌려가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형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변화 없이 주님만 굳건히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숨을 들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신자는 주님이 계신 이상 주님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돈 없고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의 모든 소망은 그 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힘은 돈이에요. 근데 내 소망이 되고 내 힘이 되는 돈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멀어지는데 그래도 웃을 수가 있고 힘을 낼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직장 하나만 잃어버리면 당장 낙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단지 직장 하나 잃었을 뿐인데 그만 그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직장을 다닌다. 그게 돈과 이거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떨쳐나는 거. 이건 돈에서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돈이 힘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드는 거 없으니까 세상 살아갈 소망과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는 애당초부터 뭡니까? 돈이 힘이 아니고 돈의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없다 해가지고 소망을 잃거나 힘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게 신자죠. 돈이 있고 그 상관없이 주님이 계신다. 그것 하나 때문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도저히 지금 우리들 상식과는 안 맞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여인에게 노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해라. 노래한다는 게 뭡니까? 즐겁고 기쁘다는 표현이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점입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나한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그 현실이 여인에게는 노래할 만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예 못 낳는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어심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옛날부터도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얘기했던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여자가 아이 못 낳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노래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홀로 된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렇게 완전 상식과 뒤바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못 박아요. 오늘 본문에 오면은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야 말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이러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희들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그런 가운데서 노래해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결국에 시인자가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을 믿을 때 노래할 수 있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만 노래할 수가 있다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일들 인간에게 인간의 힘을 탈 수 있는 일들 그걸 약속한다면은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힘인지 우리 힘인지 분간을 못해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은 비과학적, 초자연적 이런 것입니다. 세상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홀로 된 여인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자 자식보다 더 많다는 것. 이건 도저히 비과학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도저히 우리 상식 가지고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을 바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비록 현실 속에서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을 생산치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이상 그 여인은 현실을 떠나서 노래할 수가 있다 그걸 말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분명히 못박아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실상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증거를 몽땅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 다 엉터리예요. 몽땅 엉터리입니다. 11절을 잘 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시더라. 이거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있거든요. 아침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니까 장사한 손님 많이 오더라. 이거 엉터리예요. 아침에 큐티하니까 내 회사에 복이 오더라.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믿음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고 있는 엉터리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는 보이는 것에서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정신 나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엄청나요. 첫째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주특기입니다.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건 누가 안 실켜도 인간이 잘해요. 교회 안 나와도 다 잘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에 볼 때는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믿고 싶다. 그런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에게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보이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같이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 사라지고 즐거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져버립니다.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왜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웃고 재미있게 살았으니까. 그게 없으면 웃을 것이 거리가 없죠. 그게 세상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웃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신자는 평생토록 기뻐하며 살아라,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인간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 분명히 우리도 이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은혜가 왕로로 타고 있는 신자, 주님께로 항상 이끌림 받고 있는 그런 신자는 뭔가 슬퍼하고 낙심할 거리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냐, 이걸 생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은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 그냥 그 슬픔, 낙심되는 일을 자기에게 물리쳐달라 이렇게 구할 뿐입니다. 그게 은혜 없는 사람의 기도예요. 물리쳐주는 걸 은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내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슬퍼할 이유가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슬퍼하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슬퍼 낙심했다면 돈이 뭔데, 이 돈 이까짓 게 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이를 생각하면서 사라지고 썩어질 거, 거기에 매일까지 슬퍼한 나를 한심하게 어리석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죠. 이 어리석은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생도록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낙심거리가 있을 때에 과연 이것이 나를 낙심할 만한 일인가, 그걸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가 왕으로 다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가죠. 그러고 이 사람은 마지막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수를 갖다가 막 싹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잠시 내 목만 축여주는 그런 물만 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오셔가지고 사마리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목을 축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 후면 또다시 돈에 목말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한테 천만의 소원이었겠다, 이리 한 사람이 천만원 주어지면은 다시 1억원에 목말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구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란 말이죠. 이런 걸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이냐 말입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그 예배당 때문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야, 그게 없습니다.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 더 큰 예배당 짓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도 다시 목마를 그런 물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겠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다시 목마를 그런 물을 주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 하시는 생수를 알 때에 우리는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여인이 노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약속 안에서 언제든 노래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결말 항상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1절의 본문, 1절의 본문 말씀도 세상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갖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남편 있는 여자가 자식을 더 많이 낳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그 여인들이, 그 여인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낳은 자식들을 불복시키게 돼요. 그게 마지막 주어질 결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남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어찌내기면 당하고 살지만 마지막 뒤바뀐단 말이죠. 마지막 뒤바뀌어버려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홀로 된 여인. 이것을 해결하는 말씀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문제가 뭘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남편으로 등장을 하죠. 이게 해결점이에요. 자,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편으로 등장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만군의 여호와가 남편 되어가지고 홀로 된 여인이 낳은 자식은 누굽니까? 신자를 말아, 신자. 그래서 이 본문은 신자와 세상 사람 둘로 쫙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이 행세하고 돈 많은 사람이 군림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을 행사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마지막 때가 딱 되면 뒤바뀐단 말이죠. 성도가 이 세상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 결말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인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는 별 가치 없는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자식은 아무리 재부리를 할지라도 이 인간의 자식은 마지막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벌어지고 지옥 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태어난 자식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받고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부터 세상에 굴복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돈 앞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힘 있는 강자 앞에 굴복하는 고개 숙이는 당당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편 되어서 태어난 자식만이 구원을 받는다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남편 되어서 태어난 자식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죠. 자식은요, 부모가 없으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를 가장 감사하는 자식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돈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은혜에 가장 감사한 자식의 태도는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란 존재 이상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자식. 그게 진짜 부모를 아는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어서 태어난 자식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남편 되어 태어난 자식이고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뭘 바라보고 살겠냔 말이죠. 그건 뻔한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약속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아요. 결국은 노래를 잃지 않는 그런 신자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해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남편 되어 태어난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약속의 자손만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은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분명히 나를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자리에 앉히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나님 불렀다면 뛰어난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죠. 참 대단한 착각입니다. 분명히 육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어떤 모습을 부르신다고 합니까? 마치 버림을 받은 여자의 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버림을 받은 여자의 한 것처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으로 있다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버림받은 모습을 지닌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갖다가 버린 모습으로 인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버림받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죽으시면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로 대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해요. 그게 주의 뜻입니다. 우리를 버림받은 모습에 처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 참된 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버림받은 그 속에서도 버림받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 그걸 드러내게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것이 약속의 자손의 모습이라는 거. 이걸 만방에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만 참아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참아라. 그게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라고 말하죠.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만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겪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버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잠시 버림받은 그 자리로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뿐입니다. 근데 그건 잠시예요. 잠시. 하나님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날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버림받는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낙심에 빠지지 마세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불렀던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아, 조금 내 이름 당하는 모습이 잠시 나를 이 땅에 맡겨가지고 버림받은 그런 모습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라고 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현실보다 나중 세상 마지막 결말 그걸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걸 바라볼 때에 낙심과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걱정되고 할 때에 과연 내가 진짜 걱정거리 낙심할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까지 믿잖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약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분명히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틀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약속은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남편 되어서 태어날 그런 자식들을 모으는 그런 때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흘린 그런 눈물을 다 씻기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인생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노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편 뒤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 이걸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살기가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유가 되어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세상에서 높임받고 잘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버림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동안의 일이고 지금 하나님은 영원한 긍휼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 그 약속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자식임을 이 세상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서 끌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까지도 은혜가 왕로를 하셔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끌려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